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그래요. 그 신약에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걸 그 듣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였던 그 헤롯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 예수님을 태어날 때 아기들을 죽은 그 첫 번째 헤롯이고요. 그 아래로 아들을 손자해서 여덟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의 그 지역들을 나눠서 지금 총독처럼 일제 시대에 뭐 한국에 나와 있던 그런 총독처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왕이 될 때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처음에는 그 유대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그 죽인 헤롯은 이 그 헤로당의 아들이죠. 헤로드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갈릴리 베레아에 있는 그 이른바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 총독으로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들이 다시 퍼지자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죠. 정말로 정신적으로도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강박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읽고 나서 아멘이란 말을 하기가 주저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 세례 요한과 함께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라면 억울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죄악을 폭로한 데서 헤롯의 죄악을 책망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헤롯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빌립의 아내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죠. 제수 씨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책망한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건 동생과의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모두가 그런 부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왕이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만 가장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그런 헤롯을 비판했고 그 결과로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정말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길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환호와 또 칭찬만이 있는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길이 박해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던 일이 떠올랐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생각나는데 저랑 대학교에 같이 입학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성이 최씨니까 최목사라고 할게요. 최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적은데 1년 반쯤에 광주광역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전라도 쪽에 출생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뜬금없이 뭐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 부르심이라면서 광주에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개척하기 전에 그 뉴욕에 찾아와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말씀으로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에 대해서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스탑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역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쿠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택배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전도하고 교회 나름대로 말씀도 좀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밤 되면 밤에는 이제 택배일을 하게 된 것이죠. 뭐 여러분이 혹시 한국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택배일이 굉장히 어렵대요. 작년에만 해도 그 회사에서 과로로 6분이 돌아가셨고 그 올해에도 3분이나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인가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또그 일을 하다가 2주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물론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큰건 없지만 그래도 왼쪽이 마비돼 가지고 지금 뭐 일어서거나 말을 똑바로 하거나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오랜 동안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로 친구가 아이는 넷이나 되고 뭐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 병간호를 위해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히고 같은 답답함 속에 얘가 있겠구나, 이 친구가 있겠구나, 최 목사가 있구나 생각이 들으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입학한 동기끼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정말로 오늘 그 세례 요한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려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겠구나, 많이 생기구나, 생기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혹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우리 최 목사 이름은 최진수라고 하는데 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회복이 재활이 잘 돼서 다시 목회 현장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역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 한 자리씩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도 어찌 보면 환호와 어떤 칭찬보다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만나는구나. 테레 요한을 통해서 또제 친구 목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러 몸부림치는 자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로 이런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려면 할수록 그런 사람에게 더 고통도 지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하는 고민들. 예, 그래요. 그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있는 답은 아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사방이 꽉 막힌 환경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또 내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정말 절망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어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또 옳음에 대해서 외치다가 목숨을 내놓는 모습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당신의 종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악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힐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이 잘려서 정말 쟁반에 담겨서 잔치상으로 나아갈 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면 왜 침묵하실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으로 몸부림치실 때 비명을 지르실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또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하는 또 질문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랜 시간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서 또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정의를 위해 살아간 수많은 의인들이 그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주면 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까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대부분의 경우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은 악이 어떻게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개입한 사람은 헤롯이 있었고요. 헤로디아가 있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나옵니다. 이들의 죄악의 시작은 욕망이었다는 거죠. 욕심, 욕망이었다는데 세례 요한은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까지는 헤롯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정말 그 당시에 인기가 아주 좋던 사람들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이 혹시라도 그런 비판에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헤롯의 생일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헤롯이 너무나 보고 즐거웠는지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그런 호언장담 음을 듣고 헤로데아가 음모를 꾸미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얘기하라고 자기의 딸에게 시키게 되고, 헤롯은 이 시대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사회적으로 명예였어요. 명예가 훼손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헤롯이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죽여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헤롯은 철저히 자기 욕망, 자기 욕구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이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사건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겨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진다는 거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던 헤롯은 자신의 욕망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근데 그래도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또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따랐지만 그렇게 갔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이러한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무조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 도대체 왜 조용히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그 답답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면 악인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패배하는 이것이 끝이라면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요. 오늘 본문 그 말씀의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쭉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고 초라한 겨자씨지만 그것이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쉬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초라하지만 이 작은 헌신이 5천 명 이상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너무 보잘것없이 작아서 지금 당장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가운데서 점점 작아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서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침묵을 택하셨다는 거죠. 당장 악인을 없애면 심판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라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패배를 통해서 하지만 또 부활이라는 승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욕망과 우상의 넓은 길은 결국 그 길이 좁아지는 멸망의 길이 될 것이며 정말 우리가 걷고 있는 고난과 십자가의 좁은 길은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고 넓은 승리의 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좁은 길이며 패배같이 보이는 그런 십자가와 하지만 승리이며 하나님의 넓은 길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옥에 갇혀서 결국은 목이 달아나는 세례요한처럼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옳은 말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결국 목이 잘려 죽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죽음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답을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당신의 구원을 전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패배하는 삶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승리가 있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보는 사람들은 욕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지금은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 자라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결국 승리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버텨나가는 그리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같지만 복음에서 산 자요 패배한 자 같지만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 함께 하셔서 지금은 비록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재정적인 또 가정의 여러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친구 최 목사도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강단으로 도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